이사야 두 번째 시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사람들은 12월이 되면은 저물어가는 해를 아쉬워하면서 송년회, 뭐 연말 파티로 바쁘지만은 교회에게는 대강절, 어드벤트라는 아주 중요한 계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은 예수의 탄생과 제 이름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인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시던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은 인간 예수를 나의 주인 혹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비록 신학을 연구한다고 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 탄생을 앞두고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같이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러 갑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이라는 신비한 존재인데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는데 우리 그 흔히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예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예수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 예수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추측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런 질문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특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예수라는 존재는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 이유일까 아닐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구약 시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시다가 때가 되니 이제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마치 고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보여준다면 신약 성경은 성육신 하신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Triune God, Three persons, one nature. 본질은 하나이신 세 인격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한 결과 얻어지는 트리니티, 하나님에 대한 신학입니다. 제2격인 성자 예수님과 제3격인 성령님은 제1격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아들이 아버지보다 조금이라도 격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또 또 실제로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라는 표현 대신에 때로는 여호와, 때로는 여호와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오브 갓은 하나님을 보지 않은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트라이언 갓이라는 그 구체적인 개념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사도 아니고 신비한 인물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멜기세대 혹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을 비롯한 그 종교교역자들은 우리 인류 권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람과의 교통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신비한 인물은 삼위일체 제2격 하나님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before incarnated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여기저기 숨어있다고도 하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Secret of God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경에는 믿기 어려운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비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로 먼저 그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 동정녀 탄생 사건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신학자 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까지도 이거 전설이다 혹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인데 만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은 성경에 쓰여진 예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말장난일 것이고 그러면은 성육신과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이 기독교는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고 잠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0년이 지난 그 지금까지 지속될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면 우리가 기록된 문명의 거진 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지만은 오늘은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현, 떼어판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현현, 떼어판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통을 하시는 한 방법인데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현현, 떼어파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 당연한데 이런 혼돈은 예수 당시에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감안하면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누구란 말인가? 우리 눈에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떼어판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 떼어판이로 사람처럼 보이는 환영, 팬텀, 그러니까 유령이나 도깨비 같은 것이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100% 인간 예수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에 자주 함께 지내던 그 제자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제 너무나 중요한 성경 본문들이 오늘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같이 읽겠지만은 여러분 자주 읽으시면서 되도록이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품에 안겨도 보았는데,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인 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인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자기가 손으로 만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계속되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우리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신비한 인물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경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처럼 죽으시는 예수 하나님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참 어려운 질문이 생기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마태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 성육신 사건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크리스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성육신과 부활 사건, Incarnation and Resurrection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만은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 사람의 지성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환상,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은 예수 탄생 800년 전에 이미 동정녀 탄생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임마누엘의 임은 with 누구와 함께하라는 뜻이고 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은 무성령어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무성령어 시대에는 소리가 나지 않고 대신 변사나 자막이 있어서 영화의 그 장면을 설명해 주는데 이 신약성경은 이 무성령어인 구약성경의 자막 혹은 해설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의 짝이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에 해설해 주는 짝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이사야의 짝은 신약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으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의 족보를 나열한 후에 예수가 누군지를 선언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모두 한 목소리로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경위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구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엄마, 어떻게 아이가 생겨? 네, 아이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자연 법칙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자연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육신 사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는 실제로 이 역에서 주연을 맡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감독님으로서 협력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건인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감독님은 이 모든 사건을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될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고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단 하나뿐인 인간 예수인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로 사람이 되는 일은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치밀한 계획은 만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협력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 방언 아람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게 사람이 가까이 하면 죽게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분이란 말씀이세요? 자,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정말로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음 과정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처음 보는 것은 에덴 동산인데 이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지만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버리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마침내 택하신 백성을 새 나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예언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시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뱀으로 화신한 사탄에게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꿀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좀 다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영어로 offspring은 seed, seed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흥미있는 것이 이것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과 사탄은 원수가 되어서 싸움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승자를 미리 결정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그 아담의 아내 이브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탄과 싸워 이길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바로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탄과 싸워 이길 능력을 가진 단 한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인류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내 자손 역시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인데 이 자손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의 자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탄과 싸워 이기고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질 화목 제물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은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은 30년의 짧은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승천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없으신가요?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 당신을 대신할 또 다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는 그리스 원어로 파라크레토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Comforter, Counselor, Helper라고 번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잠시 계셨지만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사도바울로 내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예수께서 보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배우십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우리와 함께 하시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절실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마치 자기 것으로 느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비슷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사야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겪어보신 분, 사람의 아픔을, 어려움을,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Wounded Healer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신 힐러이지만은 예수님도 다치신 분입니다. 다쳐봤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아지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